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삼손의 삶은 그의 기질처럼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좋고 싫음이 확실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모습은 삼손이 수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 삼손이 죽고 난 이후의 사사기는요,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삼손을 끝으로 더 이상 사사가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사사이긴 했지만 사무엘서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다윗이었죠.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삼손이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주 인간적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우리도 삼손처럼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삼손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넘어졌었지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에웃이요. 왼손잡이라도 결점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 에웃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전이 되었거든요.
저는 드보라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사들과 달리 바락과 함께 합력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지도력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사기 17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먼저 17장부터 21장까지에 대해서는 잠깐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사기 17장부터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레위인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레위인들이에요.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레위인이 나온다고 하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레위인이 나오네요.
네, 성경에서는 이 레위인들의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왕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망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일단 출애굽 사건부터 한번 볼게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은 억압과 착취의 대명사였죠.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의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억옥해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재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열이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발과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너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다들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있는 자유였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만 내세웠던 자유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다 보니 질서는 사라지고 혼란과 부패에 물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죠.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던 사무엘은 인간 왕이 통치하게 될 때 일어날 어려움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지만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았지요. 결국 간신히 빠져나왔던 종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더 읽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운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운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도 돌어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예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서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미가라는 이름은 원래 미가 예후의 줄임말이에요. 이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가는 이 이름처럼 살지 못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어느 날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세어봤어요. 아무리 세어봐도 자기가 알고 있던 액수에서 한참 모자랐죠.
그 모자란 금액이 은화로 1100이나 되었어요. 말씀에는 잃어버렸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누가 훔쳐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은화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더둑이 집안에 있었어요. 바로 아들 미가였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훔쳐가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지만 미가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는 역과 저주가 결국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견디지 못한 미가는 결국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머니는 미가를 책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유, 진작 말을 하지 그랬니? 이 어머니가 그런 줄도 모르고 실컷 저주를 하지 않았겠니? 그러면 그 저주를 없애야 하니까 옳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네가 돌려준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자꾸나. 그래야 복을 받아서 저주를 없앨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하려면 신상이 필요하니까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미가의 어머니의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이러했어요. 바로 뒤에 말씀해 보면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사사기 17장 5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아예 집안의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들어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고 자신의 아들이 레위인이 아니라서 절대 제사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신당을 관리하게 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었어요.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굶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총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시골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기드온의 온 집에 올무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음란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에봇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인데 왜 분노하시는 걸까요?
그건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에봇을 대할 때 성전에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은 마치 혼합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온갖 것들을 뒤죽박죽 섞어둔 것이죠.
그런데 이들만 혼합신앙일까요? 아니요. 의외로 지금 우리 모습에도 혼합신앙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본인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예배를 잘 섬기지만 자녀가 시험기간이 되면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대신 학원에 가게 하는 부모가 되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맡기기보다는 세상의 형태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요일에만 경건하고 나머지 6일의 삶은 세상의 기준에 따르는 것, 이거 역시 혼합신앙입니다.
이런 것처럼 만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들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함이었지요.
미가는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이용했어요. 우리 그러면 이 미가의 다음 행동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구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봇이나 드라빔보다 더 필요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거든요.
꼼수를 써서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데 그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에 살았던 어떤 레위인이 생계가 막막해서 이것저것을 떠돌다가 에브라임의 산악지역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사실 레위인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따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한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그들이 내는 십일조나 재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 외에는 다른 경제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당시 베들레헴에 살았던 유다 지파가 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지요.
미가는 레위인을 붙잡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소속이 어딘지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기는 했으나 진짜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대답이 미가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입니다. 거기는 헌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먹고 살기가 막막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레위인이었군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집안만 전담하는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대우는 섭섭하지 않게 하겠어. 해마다 운 10세겔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수 있는데 어떠십니까?
레위인 청년은 기뻐하면서 당장에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미가의 집안은 모두 갖추게 되었어요. 신당의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고 제사장으로 삼은 레위인까지 있습니다.
레위인은 굶어 죽을 뻔한 처지에서 먹고 살기 넉넉해지자 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미가는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런 미가의 행동은 아주 무식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요. 에봇과 드라빔과 레위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율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행동이었죠.
원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오직 아론 집안의 후손들만 할 수 있었어요. 또 그것은 거룩한 위임식을 통해서만이 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장소도 지정되어 있었어요. 번제단과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만 가능했지요.
그래서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가장 기초적인 조건도 채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에 불과했어요.
미가뿐일까요? 이 레위인도 못지않죠. 아니 어쩌면 더 심한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백성들을 잘 배워줘야 하는 사명을 맡은 레위인이 미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켜주는 고용인이 된 것이니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레위인이 목회자나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레위인을 고용할 수 있고 부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레위인을 고용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레위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워줘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신분이라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나를 고용한 사람의 편의를 봐줘야 해요. 이것이 세상의 고용인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만 살피면 되는 것이죠.
미가는 레위인에게 운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집안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한 것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조카들에게 암탉과 제비라는 동화를 읽어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이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암탉과 제비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암탉이 소중하게 품고 있었던 알을 잃어버려서 큰 슬픔에 잠겼대요. 매일매일 잃어버린 알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당 한 구석에 자기의 알과 비슷한 흰 알을 하나 발견했죠. 대글대글 굴러가는 알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알과 비슷해서 그 알을 품고 키워보기로 했답니다.
어떤 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져갔네요. 만약 그 알이 암탉에게 위험한 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암탉은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컸거든요. 어쨌든 암탉은 그 알을 날마다 정성스럽게 품으면서 자신의 알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 키웠대요.
그 알이 암탉의 진짜 자기 자식이 아닌 가짜인데도 그랬네요.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처마 밑에 살고 있던 제비가 우연히 그 알이 뱀의 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큰일인데요. 진짜 뱀의 알이라면 알이 깨어나자마자 암탉을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비는 암탉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그 알이 뱀의 알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암탉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당장 갖다 버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걱정해서 이야기해줬던 제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뱀의 알이면 어때? 내가 정성스럽게 키우기만 하면 내 자식이나 다름이 없을 거야. 라고요.
미가의 생각 같다. 같네요. 미가는 여호와 신앙이 거짓이든 아니든 내가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지만 성경의 말씀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덧없는 것을 향해 나의 복을 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가의 이야기에 나오는 레위인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제사장으로 세워지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나 마찬가지인 미가에게 정확히 배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레위인의 역할인데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겨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자기 석연에 오른 대로 죄를 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유익에 맞게 내 방식대로 섬긴다면 그건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겼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자매님 서륜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 절개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부활?
예,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와,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부활하면 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저는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떠오르시는구나. 네. 어떻게 떠오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되살아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예. 네. 부활은 또 죽어야 또 부활이 있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서륜 자매님은요?
저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깊은 절망을 또한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승리이다. 네, 두 분 다 너무 귀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 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백예언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는 죄 없는 존재의 희생으로만 사하여짐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사하여지기까지는 반드시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 그 희생과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감격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북조선 신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흠양하여 주세요. 우리 북조선의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서륜 자매님, 예언 자매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이제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 저와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놀랍도록 발전해 왔으니까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되면서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잖아요. 또 아까 서륜자매가 절망 얘기해 주셨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사나 소망도 없이 살고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아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아 우리의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한 거네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는 의문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아주 가끔 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내가 죽기는 뭘 죽어. 살아있으면서 왜 그런 괜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국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등을 통해서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은 게 정상일 텐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의외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서구 유럽이나 이런 쪽은 거의 다 믿어요. 세상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어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을 지난 2000년 동안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다 믿어줘요. 오늘 저와 우리 북조선 신자들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면 그러네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건데 이게 믿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적으로 가졌던 모든 지식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배설문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아주 힘차게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핍박이 되고 어려운 일인데도 심지어는 내 생명을 바치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헌신하기 어렵잖아요.
이것은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인류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리는 일이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에도 지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신자들이 다 이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몸을 입게 되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몰라요.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될지 모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5장 38절 우리 서준 자매님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정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뭐 보면 우리가 씨라고 하는 것이 나무 열매나 꽃 열매 씨를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지는 어떤 것은 장미가 되고 어떤 것은 뭐 또 들국화가 되고 어떤 것은 그냥 나무가 되기도 하잖아요.
씨앗으로 보면 어떤 몸이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각 종자대로 그 형체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몸이 될지는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될 때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이 유익인지 두 가지 말씀 함께 전하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혹이 와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이 양심이 찔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림이 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야 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이 찔려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하게 되니까요.
우리 북조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배워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끼쳐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워주시는 거예요.
아, 마치 이런 거네요. 그거 옳지 않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자가 그러면 안 돼. 너의 유익만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배워주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손해가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거지요.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일생이 평가받게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란 말씀이군요.
그걸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겠네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부활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대충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라는 건데요.
남이 어떻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죽으면 끝인데 뭘 남을 위해서 뭘 베풀고 그래.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존중받고 더 높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서륜 자매님 이야기 너무 잘해줬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 유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는요,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600개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보니까 뭘 도대체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대충 사랑하는 것은 쉽잖아요. 쌀 조금 나눠주고 대충대충 조금 자선 사업하고 이걸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허점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대충 그저 흉내만 내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무리 잘못해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용하잖아요. 자꾸만 실수하고 계속 넘어져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가기 쉽고요.
그런 것처럼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다른 사람도 귀할 줄 알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남을 사랑할 때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정말 의로운 일이라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눈 거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은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은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던 돈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가잖아요.
내가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것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네요. 아, 역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이 사실 기억하셔서 부활의 유익을 누리시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 모든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감동한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우리 예언 자매님 그리고 서륜 자매님 나눠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임을 다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러 유혹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귀한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나눈 것 중에 정말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활 것을 믿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 또 증명되어지는 것 같은데 네.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북주소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륜 자매님.
저는 특별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는데요. 가끔 익숙함 속에서 그 사랑을 잊고 무심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부활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귀한 나눔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생각을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아, 저 내 이웃들도 동일하게 사랑해야지 그 마음까지 동일하게 생각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 헤매는 죄 많은 죽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눈과 같이 희게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깊은 절망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께 닿을 수 없는 자들이 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히 용납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세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사자가 외치는 위엄의 모든 사망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혜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지나.